열왕기상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4장 말씀은 솔로몬 시대의 중앙정부의 조직과 또 지방정부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가 되었는지 솔로몬 시대의 번영상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선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정부의 중앙 정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를 맡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를 맡았고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사실 이 솔로몬 시대의 중앙 정부의 조직은 그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다 만들어진 조직이었고, 그 조직에 큰 변화가 없이 국정을 이어가는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도 다그 아버지 다윗의 때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 2세들이거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나라가 크게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잘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고 또 좋은 국정의 과제들을 물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한 가지 물려준 좋은 선물이 안정된 중앙정부의 조직을 물려주어서 아들로 하여금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대, 다윗의 시대는 여러 가지 전쟁도 많았고 반란도 있었고 뭐 말로 다할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연속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가 떠난 다음에는 든든한 나라의 기초를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큰 혼란 없이 솔로몬은 집권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의 터전 위에 아들은 정치적인 또는 국가적인 안정된 발전을 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서는 아버지의 혜택을 정말 많이 본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의 시대에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은 지방 조직들이었는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지방 조직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전체가 그 시대의 지방 조직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맡겼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 조직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둘째는 지방에 있는 지방 정부 조직들이 중앙 정부의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방으로 나누고 12개 지방에서 한 달씩 책임을 맡아서 예루살렘 중앙 정부에 필요한 먹을 것, 쓸 것들을 재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책임을 맡겼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세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를 위한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중앙 정부의 운영을 위해서 지방의 여러 조직들이 짐을 서로 나누어서 협력하도록 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이 다 평안한 세월을 누리고 살았지만, 동시에 그 평안한 세월을 잘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중앙 정부 운영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지방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안정적인 그런 관계 유지를 위해서 지방 정부와 관계에 있어서 혼인 관계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11절 말씀에도 또는 15절 말씀에도 솔로몬의 딸들이 누구누구와 결혼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지방 호족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국의 안정을 꾀하려 하는 솔로몬의 오래된 통치 방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집트의 공주를,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도 서두르게 되는데, 그 역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의 정책이었고, 이 지방 정부의 관료들과 자기 딸이 혼인하게 하는 건 역시 그런 의미에서 국가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그런 조치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영토를 굉장히 넓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 말씀에는 보시면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이다. 그리고 이 지역도 관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아주 넓은 지금의 요르단과 또 요르단 북부의 시리아에 연결되는 그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까지 관장하게 되면서 단순히 팔레스틴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지역만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20절,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 강이라는 말은 성경에 주로 강 건너편, 강 저편 그런 표현이 나오면 이 강은 항상 유프라테 강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의 중부 지역에 있는 그 땅, 그 강인데 이 유프라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지중해 끝까지 이르는 이 해변까지 이르는 블레셋 사람의 땅,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의 국경지대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부족들을 다 장악해서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중앙정부를 안정되게 이끌고 또 지방조직을 확장해서 중앙정부를 잘 돕게 하고 그런가 하면 사방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족들을 다잘 평정해서 그 작은 나라들이 다 솔로몬 시대에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해서 국가를 매우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2절 말씀에서부터는 솔로몬 시대의 번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은 솔로몬의 하루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솔로몬 혼자 먹는 하루 음식이 아니라 솔로몬이 운영해도 왕궁, 이 왕궁에서의 하루 소비하는 식량이 얼마인가를 무슨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대체적으로 학자가 이것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약 1,400명 정도의 식사 분량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400명 정도가 당시 예루살렘 왕궁 안에서 솔로몬과 함께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왕궁 규모이죠. 이 정도의 1,400명 정도가 예루살렘 왕궁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왕궁이었습니다. 이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열두 지방에 세워진 각 지방의 수령들이 이한 달씩 책임을 맡아서 식량을 공급하고 해서 왕궁의 화려한 생활이 유지됨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을 겁니다. 우리 왕이 이만큼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다, 또 대단한 왕궁을 운영한다. 그것도 역시 국민적인 자부심이었고 긍지가 되었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부담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매달 그렇게 열두 지방이 책임을 나누어서 예루살렘의 그 중앙 정치하는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후반기가 되면 여기에 불만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짐을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루살렘에서 화려한 궁정 생활이 이어지고 잔치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큰 나라가 됐다, 뭐 굉장한 나라로 발전했다 그래 좋아했는데 이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하면서 짐이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면서 불평불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시대에 그가 정치를 잘했고 외교를 잘했고 해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국가적으로 많은 그 많은 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했겠지만 사실은 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 사용의 절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고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물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될 때일지라도 그때일지라도 그 역량이 충분할 때일지라도 사용을 절제할 줄 알아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이 너무 무거워진다든지 인생이 고달파진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운영자의 지혜이고 책임감인데 솔로몬의 시대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화려함을 과시하고 싶었고 수백 년 동안 나라도 없는 그런 지파 동맹 체제로 이 사람에게 침공당하고 저 사람에게 짓눌리고 그렇게 핍박당하는 침략당하는 삶을 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만큼 됐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의 과소비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국가의 큰 짐이 되었고 솔로몬에 대한 반역의 빌미도 제공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물질이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 절제해야 되고 있을 때 그 사용을 조심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오히려 좋지 않는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솔로몬의 그 시대 자체에는 굉장히 그 번성한 궁중생활을 유지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특히 24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리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다네석도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사방의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평화관계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잘 살았다는 것인데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죠. 가장 중요한 농사의 내용들인데 백성들이 평화롭게 자기 일에 종사하면서 전쟁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걱정 없이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항상 전쟁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점령하면서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윗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전쟁 걱정 없이 살았고 백성들이 자기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정치의 아주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구했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했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했습니다.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로니아 문명을 말하는 것이고 애굽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이집트 문명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로서는 최고의 문명이 이 바벨로니아 인근 지역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고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 문명이었는데 거기 현자들이 많이 있어 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의 결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 볼 것은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이 솔로몬이 무슨 뭐 새들도 잘 알았고 풀들도 잘 알았고 식물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동물들에 대해서도 박식했다라고 하는데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데까지 꼭 그렇게 박식한 지식이 필요했겠는가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말을 많이 반복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했다는 말씀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학식들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그런 폭넓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었지만 그런 과정 속에 지혜의 근본이 될 수 있고 지식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그런 노력은 다소 부족해 보이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여러 역사나 지리나 식물이나 동물 등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갖추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의 빈곤 현상을 나타내게 되고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초기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학식을 넓혀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이 나중에 후유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가 그렇게 번성했을 때 좀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했다. 또는 하나님 말씀에 세상 지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지나간 다음에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반성적인 성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모든 일에 적절하게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모든 세상의 지식 가운데서도 말씀에 대한 집중을 좀 더 기울일 줄 아는 경건한 노력이 우리에게 추가되어야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하는 평탄한 삶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결실의 끝에 가서 더 좋은 삶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시작은 참 좋은 끝에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건 역시 이런 것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노후가 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서 함께 배워나가시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